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협력체 TPP 협상이 타결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주변국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TPP 12개 주요 협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중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수출 관련 18,000개 품목들의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며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호주의 앤드류로 무역장관은 TPP 협상 타결로 미국에 수출하게 될 설탕 규모가 20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존 케이 뉴질랜드 총리는 자국 내 유제품 수출 품목 93%에 대한 관세 삭감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TPP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쉬워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감수해야 합니다. TPP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이번 협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로 평가하고 조만간 협정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태국과 필리핀도 TPP 협정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루살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가한 팔레스타인 테러범 두 명의 자택을 오늘 전격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주택들 가운데는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신도 5명과 경찰관 1명을 살해한 테러범과 그 가족들의 주택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저녁 비상안보회의를 열고 테러분자들의 주택 파괴 작업에 속도를 내고 테러 용의자들은 재판 없이 투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돌을 던지고 폭탄을 터뜨리는 범죄자들에 대해 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어떠한 폭도나 테러분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최근 폭력 사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지던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 2명이 사살됐습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오늘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협정, 이른바 안전한 항구협정은 유럽 시민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미국 사회연결망 매체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과 전송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당국에 인터넷 기업들의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그 페이스북 유럽 운영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아일랜드 사생활 보호 규제 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앞서 지난 2000년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의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양측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유럽에 진출해 있는 4천여 개의 미국 인터넷 정보 업체들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어제 이라크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57명이 사망했습니다. ISIL은 우선 남부 마을 알주베이르의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시장 인근에서 차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아파 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곳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곳에 있던 주민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공격은 바그다드 외곽의 후사이니아 지구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당국자들이 사용하던 호텔 건물 등이 오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은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의 호텔 한 곳과 아랍 동맹국에서 파병된 친정부군 막사시설 등에 모두 세 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정부 관리들과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은 지난해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자 아덴으로 피신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의 공식 장마당 규모가 지난 10년간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enerally, most cities have seen markets growing. That's the general trend.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대신 신무기 공개 등 대규모 열병식과 경축 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동체 이동 등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상 로켓 동체가 발사대로 이동된 뒤 발사까지는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도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 내부를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발사 준비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과 인공위성 발사를 함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일 발사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들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자기들의 평화적 수단, 자기들이 위성을 갖겠다라는 어떤 평화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력 시위가 성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지만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이다 보니 신무기를 과시하는 등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한 열병식을 치를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열병식에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열병식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와 병력을 전개한 가운데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새로운 노선 발표 등 정책 변화 없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로 열병식과 함께 횃불 행진이나 집단 체조 그리고 각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군악대는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순회 공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이 쿠바와 동남아시아 등 전통적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외교관계 다각화를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1일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외관계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 언론도 일부 초청해 약 10개국에 20, 30개 언론사가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엿새 앞두고 기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자 신문 1면 전체에 김정은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 불패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김제1위원장이 발표한 기념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제1위원장은 논문에서 강력한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위적 국방력은 선군 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라면서 현대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 강국과 문명국을 이루는 게 노동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것을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의 기초 틀 속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일성 때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성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김정은 때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상이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거든요. 국가 통치에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지금 국가 전략 또는 통치 전략 그다음에 생존 전략의 가장 큰 틀이 김정은 시기에는 당분간은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것을 계속 합리화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당위성, 핵 억제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이 시기에 어떤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이 있기 때문에 안보도 보장받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당위성을 계속 내세울 것이라며 이 같은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은 시대의 통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온갖 책동을 예리하게 구별하고 각성 있게 대해 자본주의의 싹이 절대로 도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은 노동당 앞에 나선 최대의 과업이라며 남북한이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김 제1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오늘 북한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IAEA는 냉각수 방류와 장비 이동 그리고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노 사무총장은 서울 외교부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IAEA는 북한의 핵활동 재개 선언과 함께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관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사실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윤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이란과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핵 안보와 핵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국과 IAEA의 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즉 5일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유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적으로 풀어줬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 씨가 북한에 왜 억류가 됐었는지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문 씨는 원래 나이가 21살이고 그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또 네. 그리고 미국 뉴욕 대학교 대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재판 절차에 의한 선고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 10월 5일에 북한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주원문 씨가 북한에 억류된 배경은 그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것을 그 요약해 보면은 스스로 그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잡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송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이 주원문 씨를 갑자기 석방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인권 국가 이미지를 그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전술이 아닌가 이거 볼 수 있고
네.
둘째는 그 북송을 원하는 탈북자 김연희 씨의 송환을 위한 그 일종의 분위기 조성 또는 대남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미 잘 알려진 대로 2011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김연희 씨는 그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북한 또 송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마 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남북한 문제를 북한 자신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주 씨 말고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 사람이 3명이 더 있는데요. 이들 중에 주 씨가 먼저 풀려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문 씨는 석방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욱 씨, 김국기, 최충계 이렇게 3명이 아주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네.
물론 이제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는 선교사이고 최충계 씨는 사업가지요. 세 사람 모두는 그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가지고 현재 노동교화소에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세 명과 그 석방된 주원문 씨의 차이점은 세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원문 씨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이미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에 있지만 주원문 씨는 그 재판 절차를 통한 선고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세 사람은 간첩행위라는 무거운 적대행위를 했다면은 주원문 씨는 단순한 불법 입북행위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왔는데요. 이번에 주 씨를 풀어준 조치가 이 로켓 발사로 인한 그 긴장을 그 북한이 외부에 대한 어떤 대화 제스처, 특히 미국에 대한 대화 제스처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대화 제스처의 의도도 당연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그 주원문 씨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뉴욕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네.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원문 씨를 석방했다는 점에서 뭐 좀 가능성은 낮지만도 그러나 유엔의 인권기구와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 그 한반도의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되었다는 점에서 뭐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인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그 기념일에 맞춰서는 아마 발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을 포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이 네 차례 모두가 북한 국내 정치의 소위 기념일 이전에 발사해가지고 국제사례부터 이목을 집중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 단계 보면은 북한의 당창건 일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남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의 모든 정황 또 그리고 동창리 발사장의 상황을 볼 때 10월 10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당창건일 이전에 발사 가능성이 낮다면 당분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기타 다른 점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그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주 원문실을 석방하고 또 그리고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연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것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남북한 모두 그 8.2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인산의 방북이 북중관계 복원의 계기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문실 석방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한다는데 동시에 주원문시도 석방을 하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또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뭐 큰 틀에 봐서는 북한은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과시한 측면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네 차례 인공위성 발사의 사례를 보면은 대다수가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또 그리고 북한의 국내 기념일 이 앞에 발사한 사례가 많이 있고 핵실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북한의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의 루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월 10일 날 당창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 점을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북중 간의 상당 부분 깊은 문제까지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아마 중국이 뭔가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해가지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은 중국의 당근 제시가 나름대로 효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중재하에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아직까지 8.1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금강산에서 남북한 모두 실무자가 이산가족 상봉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 또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외교적 고립을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연결해서 북한이 억류 중이던 주원문 씨를 전격 송환한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 처형과 납치와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차별, 인신매매 등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이번 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유엔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 납치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포괄적인 기소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거나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른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반인도 범죄로 이어지는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 그리고 북한의 지휘체계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표 작성 등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강제 납치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지체 없이 상봉하고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관련 보도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유럽 북한 인권협회는 최근 국가의 의지, 북한의 강제 노동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So the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We found that that fitt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finition of forced labor, which is all work which is extracted.
유럽 북한 인권 협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이를 VOA에 대부분의 북한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벌의 위협 속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성인들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직장을 배정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월급의 일부만 받거나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장마당에서 장사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총화 시간 중 공포 분위기와 자아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터에서의 정신적 학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tudents, they routinely took part in manual work during their time at school, during school hours. That was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다며 모내기를 하고 철로를 보수하고 산에서 땔감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협동 농장으로 보내져서 길게는 6주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버트 연구원은 학생들이 이러한 육체 노동에 대해서 전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하거나 굶주린 나머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1년간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서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노동당과 평양의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할 때 비로소 강제 노동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can pressure North Korea to accept its recommendations. Accept recommendations that were handed to it at its second cycle of the.
버티 연구원은 UN 인권 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의 권고 사항들을 북한이 실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를 근거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티 연구원은 이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국가들은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이거나 노동 관련 국제협약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티 연구원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들의 희생 위에 당국이 계속 이득을 보는 한 강제 노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각국 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간의 협력 협의 전략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북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하지만 지원 규모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내년 초까지 논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력 합의 전략회의는 국제적십자연맹을 중심으로 북한 조선적십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연례회의로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북 지원을 하는 서방 국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8월 태풍 고니로 홍수 피해가 난 북한 나선시에 재난구호기급기금, 긴급기금 47만 5천 달러를 투입해 수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의 공식 장마당 규모가 지난 10년간 대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시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퍼시픽 포럼의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이 5일 북한의 장마당 추세를 분석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 워키스 대학 미안연구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한 장마당 규모를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규모가 대체로 증가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Generally, most cities have seen markets growing. That's the general trend.
대부분의 장마당이 아주 근소하게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곳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신의주의 장마당은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규모가 114% 증가했지만 개성은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16% 증가했고 함흥은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변화가 있는 장마당들은 대규모 확장이나 건설 공사보다는 기존의 장마당을 재정비한 수준이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특히 북한 당국의 장마당 단속과 통제가 극에 달했던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도 장마당 규모가 줄지 않은 게 이채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campaign of market crackdowns between 2009 and 2010 where
북한 최대의 도매 시장이 있는 평성시만이 당국의 조치로 규모가 70% 정도 줄었을 뿐 다른 도시들의 장마당은 기존의 규모를 거의 유지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런 위성사진 판독만으로 북한 당국의 장마당 탄압 증감 여부를 송단할 순 없지만 당국의 당시 억제가 장마당의 영구적인 폐쇄나 제거로 이어지지 않은 건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증가한 암시장을 7.1 조치 이후 사실상 합법적인 소비재 시장과 생산재 시장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장마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를 가했고 2009년엔 폐쇄까지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또 공식 경제에 미치는 타격 때문에 2010년 초부터 완화한 뒤에 아예 억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공식 경제마저 시장 의존도가 커지면서 장마당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수익이 일반 주민보다는 당 간부와 고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중 국경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보단 남쪽 도시들의 장마당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found is that the cities in the south actually seem to have bigger markets per person than those in the north.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북중 국경 지역에 밀수 등 비공식적 거래가 많은 배경과 남쪽 도시들의 경우 국내 생산물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인구 대 시장 규모로 보면 남포와 해주 등 서해안의 도시 장마당들이 다른 도시보다 일관적으로 시장 규모가 훨씬 컸다며 이는 해상 무역이 구조적 요소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최근 동해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지난 1일 동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선박 두루봉 3호를 한국 선박이 들이받아 선원 5명을 다치게 하고 선체를 파손시킨 채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선박을 들이받은 배의 선체에는 하이니라는 배 이름과 선적항을 표시하는 제주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쳤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선박의 선적이 한국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에 입국한 4명의 탈북자 가족이 최근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기 전부터 대북방송을 들으며 미국행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는 등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탈북자 제임스 리 씨의 미국 정착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9월 17일은 헌법이 정한 제헌절과 시민권의 날입니다. 시민권의 날 홍보 영상을 듣고 계신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외국 국적 거주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돼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꿈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미 전국 │각지에서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외곽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제임스 리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임스 리 씨는 VOA에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여느 탈북자들과는 다른 힘든 일을 겪었지만 꿈에 그리던 미국 시민이 되던 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고요. 제가 살아있다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 순간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서부터 목표했던 순간순간을 이루는 그런 희열을 느낀 거예요. 삶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한 리 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8년 미국 땅을 밟았고 이듬해 온 가족이 미국에서 영원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0대 아내와 10살 그리고 15살짜리 아들을 둔 리 씨는 지난 6년 동안 아내는 자녀 양육과 영어 공부, 자신은 돈 버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했고 그의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주 3일 시간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주에 몸이 좋지 않아서 3일 정도 파타임식으로 일하고요. 조금만 일하면 와이프는 쓰러져요. 뭐 이까지 온 그 인생길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파타임으로 일하는 정도 되고요.
리 씨는 이민 생활 초기에는 이일 저일 닥치는 대로 했지만 현대 자동차 공장 계열사와 멕시코 계열 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지금은 50명 직원 규모의 소기업에서 컴퓨터 기계공으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선교단체 둘이 하나 선교회 관계자와의 인연을 통해 얻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됐고 연봉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인지를 잘하고요. 일단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제 운명이 체인지되네요. 우선 제가 저희 인생에서 지금 이만큼까지 된 거는요. 끊임없는 노력과 또 단한 노력 한 결과라고 봅니다.
리 씨는 낯선 땅에서의 몸고생, 마음고생, 말고생은 이미 예상했었고 견딜 수 있었지만 북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은 밤잠을 설치는 아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순서로 생각하는 순서일 때마다 우리 부부끼리 대화로 풀고 있어요. 노래방이나 술을 먹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타락적인 방법으로 그런 힘든 순간을 넘기지 않고요. 대화로 풀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많이 힘든 부분도 나아졌어요. 지금은 유모도 곧잘 하면서 제가 살고 있어요. 웃으면서 살고 있고요. 예전에 웃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는데요. 지금 많이 웃으면서 유모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6년 만에 미국 시민이 된 리 씨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지금이 인생의 가장 값지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탈북했던 리 씨는 아들 둘이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두 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각종 정보들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바로 정보가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리 씨는 탈북 10년 전부터 미국의 소리 방송 등 외부 정보를 들었고 결국 그것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줬다고 말하는데요.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과 그 외 해외들에서 한국말로 방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나라인지도 알게 됐고요. 진실과 거짓을 많이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외 방송을 많이 듣다 나니까 제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어는 내가 노스코리아를 벗어나면 어떻게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망명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불자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등대라고요.
인생의 목표 70%를 이뤘다는 탈북 남성 제임스 리 씨는 통일이 되는 그날 북한에 투자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리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모한 탈출이라든가 무모한 액션은 오히려 피해 상황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거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은 꼭 오니까 그때까지 꿋꿋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에 들은 내가 살았던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에 존재하는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빨리 그런 나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자유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남편들 뿔났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는데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서 아내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남편의 이혼이 아니라 자식 다 키우고 사회적 은퇴를 한 남편들의 황혼 이혼을 말하는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대개 자녀 교육과 출가를 마친 여성들이 남편의 퇴직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던 여성들이 남편이 퇴직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위자료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을 보통 황혼이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 황혼이혼을 상담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60대 남성들의 이혼 상담 건수 지난 10년 사이에 37건에서 205건으로 5배가 늘었고요. 70대의 경우도 6건에서 146건으로 24배가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이라면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남편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할 만큼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을 하고 있을 때와 퇴직한 후의 삶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살아보니 여러 가지로 편치 않았다는 건데요. 돈을 벌어다 줄 때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있었는데 퇴직한 후에는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설자들을 잃은 것 같고 삼시세끼 챙겨받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자유를 찾고 싶을 정도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젊어서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많았던 남편의 경우는 퇴직 후 아내와 하루 종일 집에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 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황혼 이혼에는 대개 자식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다 이런 이유가 붙어 있던데 이 황혼 이혼을 하려는 남성들도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찾아보겠다는 이 황혼 이혼에 남편들이 참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더 늙으면 부인으로부터 학대받을 것이 분명해서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한다는 이 어느 남성의 이혼 결심이 더 씁쓸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맥도날드 햄버거집보다도 한국의 닭튀김 치킨집이 더 많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닭튀김 전문점, 일명 치킨집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영업소의 개수가 22,500여 개라는 한국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그런 동일 사업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동네 어귀마다 자리하고 있는 각종 식음료와 생필품을 파는 편의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두 번째가 이 프랜차이즈 업종, 바로 치킨 전문점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치킨 전문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 대규모 큰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있는 곳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하는 영업소까지 있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3만 6천 개 정도가 된다는 계산인데요. 한국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치킨집의 개수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죠. 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를 뛰어넘는 규모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한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 나라에 열려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 2013년 기준으로 3만 5,400여 개인데 한국의 치킨 전문점이 500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치킨 전문점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닭튀김을 국민 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치킨 전문점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 동네에 유명 브랜드 닭튀김집이 뭐 서너 개는 기본으로 있고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 닭튀김집 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하고 살펴보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자 치킨집을 너도나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지 그냥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한국에서는 바로 닭튀김 전문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동네 안에서도 여러 이 닭튀김집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되는 가게도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기 마련인데요. 창업률도 높고 폐업률도 높다는 치킨 전문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쉽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킨집은 월급쟁이의 무덤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뉴스는 한국의 전자선거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소식은 멀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좀 뿌듯하게 하는 그런 뉴스인데요.
네.
키르기스탄, 1991년에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동화 선거 투개표 기술과 장비를 받아서 낙후된 투개표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 개표를 하는 데만 보통 일주일 정도가 필요했었답니다. 지난 4일에 한국의 이 자동화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투표 마감 2시간 만에 잠정 개표 결과가 발표돼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 한국의 선거 투개표 기술이 그야말로 이 나라에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하면 그 튤립 혁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예, 91년에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에 뭐 부정선거라든지 부정투표, 개표, 조작이 만연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요.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선거가 치러졌지만 대통령이 도피를 하고 또 쫓겨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이 선관위에서 한국의 이 선거 자동화 체계가 부정이 개입할 수 없는 첨단 투개표 체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두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국의 이 체계를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총선 자동화 이 체계 사업비로 들어간 돈이 1,276만 달러 정도인데 절반가량은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한 대 1,800달러가 되는 광학 판독 개표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3,800대 정도 만들어져서 키르기스탄에 전달이 된 겁니다.
한국이 수출한 자동 선거 시스템 어떻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건가요?
일단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표지에 표식을 하면은 자동으로 개표할 수 있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것으로 투표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기계 투표라는 것을 해본 키르기스탄 국민들 아주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고 하고요. 미국과 러시아 등 69개 나라에서 600여 명의 선거 참관인들이 함께 했었는데 이 한국의 선거 자동화 시스템 효과에 아주 호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재앙에 충격을 받은 전 세계 29개 나라의 비준을 받고 탄생했습니다. 이후 지난 70년간 다시는 그 같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같은 규범에 따라 국제사회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에게 자국이 원하는 바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해왔으며 전 세계 대륙 어디에서나 민주주의나 개인의 자유가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만큼 국제 질서와 규범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시험대에 놓인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가혹한 탄압과 죽음으로 대응했으며 그 결과 지금 같은 끔찍한 내전 상황을 만들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에 매달리는 종말론적 숭배 사상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실은 싸움을 그치고 ISIL을 근절하기 위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또한 현실은 아사드 대통령을 내보내고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이 혼란 상황을 끝내고 시리아 국민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 정부로 전환하는 걸 돕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가 수많은 자기 국민을 학살할 때 이는 단지 그 나라의 국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고통으로 우리 모두에게 파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러 단체가 납치된 사람들을 참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노예로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내전과 국경 갈등, 종파 간 분쟁이 테러 집단과 인도적 재앙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저버리는 나라들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하며 함께 행동하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